않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그 좋아한다는 말은 그만큼 표정이나 말투나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이겠지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 안에서 자주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역시 닮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족이 서로 닮게 되어 있고 자녀와 부모는 자연스럽게 유전 행질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닮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닮아가기, 하나님을 얼마큼 닮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그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탈출시키고 끄집어내고 해방시키며 구원한 위대한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 중에 하나를 레위기 11장 44, 45절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종살이하고 있던 그리고 타향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를 들어 신명기 14장 2절과 3절과 21절 신명기 내용을 빌어오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말할 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반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까지 음식의 규정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설명함으로 거룩함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거나 옷을 입거나 그리고 그 시간에만 특정한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고 삶 전체가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행동, 마음가짐 이것을 상징화하기에 먹고 마시는 음식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그대로 먹고 마실 때 거룩하다. 모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우리를 비참하게 살아게 만들었던 그 죄를 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를 우리는 성도, 신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 이런 말을 붙이겠지요. 이들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들이 주도적인 표현인 반면에 신약으로 오면 더 발전되어서 더 친밀한 용어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녀이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때로는 매질하며 훈계하듯이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2장은 일상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초등부 친구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한 번도 야단 맞은 게 없어. 야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 아이들이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부모를 상담하면 진짜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8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는 부모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부모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부모들 세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처럼 큰 겁니다. 한 번도 야단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가 일어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걸 엄마가 세팅해 준 대로, 안내해 준 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엄마로부터 야단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마치 무균실 상태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성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와, 이게 이런 세대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증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이게 이런 세대들이 이제 학생이 되고 부모들이 되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세대가 됐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11절.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고집을 피우고 뭔가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야단을 치고 그 야단을 뛰어넘어 심지어 매를 들어서 이놈! 종아리 거들아!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예인데, 그냥 뭐. 그런 말을 이놈! 뭐, 이게 먼저 나가서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매질해서 교육하듯이 그런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혹독한 매질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 성도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죄성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 고집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죄와 허물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통스러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훈련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8절 오늘 이 내용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1장부터 21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전체 사사기를 정리하는 결론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론부에 속하는 내용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연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사사기 전체를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결론부의 결론 두 번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좀 요약을 해보면 19장 1절부터 20장 25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죠.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산속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한 넉 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 이렇게 처갓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환대를 받고 잘 접대를 받았습니다. 출발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해가 지어버렸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하루 머물러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에 그 기브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베냐민의 땅인데 그곳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고 있던 그곳에 몇몇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새벽녘에 놓여진 이 여인이 만신창이 되어서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쓰러집니다. 봤더니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레위인이 쓰러진 첩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 여인의 몸을 열두 토막을 내버립니다. 죽었던 아내의 몸을 열두 토막으로 내가지고 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원한과 분노가 그 남자의 생각과 행동을 집어삼켜버렸겠죠. 그냥 이건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이 반드시 떠벌려서 뭔가 이거 박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노와 원한이 불길처럼 그 사람을 집어삼켜 죽었던 아내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가지고 열두 지파 전국에 택배 배송을 했습니다. 아마 퀵서비스를 보냈을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배송과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분노한 이스라엘이 전국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칼을 빼들고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스바에 모이자 할 때 성경을 들고 올린 게 아니에요. 금식감에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함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사사기 20장 앞부분이 그들이 처음부터 칼을 들고 나타났을까요? 이거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라고는 강력한 칼의 심판,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결론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규모가 40만 명. 전국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가만히 지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역시 똑같이 레위인이 품었던 분노나 원한과 같은 그 이상의 분노가 있어 칼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40만 명. 그런데 기브아라고 하는 그 마을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짓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통제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혈육이 땡기잖아요. 편을 드는 겁니다. 자기 속에 발생했던 죄에 대해서 고통하거나 그 죄를 슬퍼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을 왜 그래?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는 또 기브아라 집기를 했는데 26,700명의 칼 쓰는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40만 명 대 26,700명 이스라엘이 동족에 서로 칼을 들이대면서 모양은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죄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런 끔찍한 죄를 그냥 묵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듯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주제이지만 방식은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그들은 그렇게 감정과 원한과 분노에 그 타락한 그들의 생각과 기분과 그들의 성향에 따라 그냥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 싸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편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4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뭘까? 이게 지난번 저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집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싫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백한 성경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내용을 집행할지라도 악의 방법을 쓴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와 과정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선이 아니고는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66권 성경의 통전적인 교훈과 전체적인 교리와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에 대한 20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감정과 내 생각에는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악의 본질이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들었던, 덤벼들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통치고 야단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너희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생과 관계 속에서의 철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편에 40만 명 중에 10%인 4만 명이 1, 2차 싸움에서 지고 그렇게 죽게 했을까라고 말할 때 자기의 의를 내세웠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물어보기 전에 결론을 먼저 가지고 찾아왔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진행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마땅하겠죠. 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4만 명이나 죽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건 아니겠다라고 마음을 비우면서 고통을 통해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세 번째 싸움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정이 옳지 않고 선하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을 야단쳤다면 근원적으로 악을 행했던 베냐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베냐민을 더 철저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당하도록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따라하고 설명을 들어보고 함께 해설해 보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범했던 지독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감싸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마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감싸버렸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 베냐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 문제를 거룩하게 해결할 만한 기준도 없이 그냥 우리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베냐민을 이스라엘을 감쌌던 베냐민 전체가 전멸하는 이런 놀라운 어떤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단어 안에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본성과 정체성이 거룩함이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이란 주제를 타협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인간적인 관계일지라도 거룩함을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게 성도와 교회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우리의 영적인 색깔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6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을 때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참패를 기록하고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26절 차근차근 살펴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끔찍한 배송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택배가 왔는데 시체 토막이 왔을까? 이 시체 토막이 배송되어 왔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나름대로의 정말 의로운 분노를 가졌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칼로서 심판하자라고 먼저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까지 갖추어 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한번 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올라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형식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지르해 보이는 종교적 거룩함의 형식을 갖추어서 물어보았으나 두 번의 싸움 결과 10% 40만 명의 군인들 중에 4만 명이 죽는 전사자가 발생을 했지요. 자, 그때서야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고 서있지 않고 주저앉았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 엎드렸다 이거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서있단 말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펼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다 엎드렸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주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의 개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곡기를 끊으며 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20장 앞부분과 찬찬히 비교해보면 한번 싸움 붙어가지고 1차 싸움에서 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하고 차이가 너무 분명합니다. 1차 싸움에서 지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요. 계속 싸울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싸울 의지를 가진 채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고 그 다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계속 싸울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다시 하나님 앞에 의사를 질문함으로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22절과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반응하고 오늘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죄를 범했던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칼의 심판을 뜨겁게 주장했던 맨 처음의 마음 싸워야 되겠다. 심판을 결정해서 전쟁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유보하고 내려놓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칼을 빼들고 나타났던 그들이 칼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아니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이런 당혹스러움 우리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주제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제목을 붙이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사실은 끔찍한 예화이긴 하지만 저희 동기 신대원의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두 살 어린 동생의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한 3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밤늦게 이렇게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나가서 즉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제가 예를 한번 들었던 이 아이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라는 겁니다. 입에 발린 왜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에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막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아이. 왕따 당한 아이에게 같이 밥 먹어주는 아이. 자기가 교사지만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선하고 금일에 뛰어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선생님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신정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죽은 당신 아버지, 당신은 목사고 내가 예수 안 믿지만 이건 불공평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띄우는 질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만 나한테 왜 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뻔뜩하게 잘 사는데 예수 믿어도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하는 땅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땅 안에서의 질서와 가치를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걸요? 한 번, 두 번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4만 명. 여러분 이 4만 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모르겠죠? 진주스 인구 다 합쳐가야 40만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전쟁을 나갔는데 이틀 만에 4만 명이 죽는데 이틀 만에 안 놀라네요. 우리는 4만 명이 모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뭐 4만 명은 아이고 이 창원에 새로 지은 야구장 NC 야구장도 4만 명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빈틈없이 의자가 꽉 닫혀도 NC 구장 3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틀 만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그리고 그들이 뭐 이렇게 죄를 짓다가 그들끼리 생각해. 우리 속에 발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니지.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랬는데 왜 우리가 죽어? 이 끔찍한 일이 이 두 번의 참패와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26절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대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잃은 겁니다. 주저앉아 버려서 밥을 먹을 힘도 기운도 없고 곡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건 뭡니까? 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26절이 두 번의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일단 오늘 이 26절에서 짧은 내용이지만 금식했다, 그 다음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을 요청합니다. 화목을 요청하는 화목제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원함과 소원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렸단 말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구를 원하고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칼을 빼들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았고 이렇게 두 번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리가 경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불경건했구나. 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는 결정과 해석으로 26절 화목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 앞에 주저앉아 금식하면 이건 회개의 마음을 표현했던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의화목을구하면서회개하고하나님다시우리를받아주십시오이거부터시작을한다라는겁니다이렇게화목제사를드린거죠그당시에왜베델로올라갔느냐27절28절앞부분은이들이곧베델에올라간이유를설명을합니다그때의은약궤가하나님의말씀과하나님과의관계를상징하는은약궤의그이박스입니다조그마한나무상자인데나무상자안에모세가산에올라가하나님앞에받아들고내려왔던십계명이기록된돌판이보관되어있는상자그상자에기록된안에있는은약이돌판에새겨진십계명이하나님과이스라엘사이를은약시켜놓았던마치결혼서약서처럼하나님과이스라엘이특별한관계속에맺어졌다라고하는하나의상징물적인어떤증서로서의언약식을진행했던그십계명이들어가있어서이상자를언약궤라고부르는겁니다언약궤가베델에있었기때문에베델에올라갔다그러니까우리는하나님의백성이기때문에하나님의말씀과하나님의약속을했던그기록앞에서서우리가하나님앞에시간을보내는것이고두번째는아론의손자아론이이스라엘이출애굽하고난이후에모세의형님이면서첫번째대제사장입니다아론의손자그러니까아론의아들인엘르아살이라는제사장의아들인비느하스가제사장으로섬겼다여러분이비느하스라는이름은이미민수기부터등장하는인물이고요그다음엘르아살이라고하는이비느하스의아버지이름은여호수아와함께이스라엘이가나안땅에들어가전쟁을하고땅을분배할때지도자예요근데곧바로이엘르아살의아들비느하스가제사장으로섬기고있었다이말은가나안땅에들어가그들이살기시작했던정착하면서살기시작했던참초기다굉장히이른시간에이런본문의사건이진행되고있다라고하는것을보여주는굉장히중요한히트예요이말은이스라엘이가나안땅에정착하면서부터곧바로세속화가급속히진행되었다라고하는것을추정할수밖에없는이야기예요어제도 GT 리더선생님들이아침부터오후까지한5시까지계속네번째수련회를진행하면서두번의선생님으로부터학교이야기를들었습니다선생님들이니까학교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크리스찬으로성경을바탕으로하는교훈을쫓아교육에임할것인가라고는큰주제인데둘째오후에강의했던한여선생님의강의가빈것이웃게만듭니다오늘본문하고도굉장히어울릴만한상황인데요이선생님이진주시외곽에있는한시골에교사로갔습니다4년동안그곳의선생님들이얼마나열심히학교를갖고왔는지경상남도도교육감이진행하고있는행복학교로지정된학교중에하나로좀이름이나있는어떤그런시골학교입니다그동안이행복학교를4년동안추진하면서선생님들이학교를운영하기위해첫번째내세웠던모토가뭐냐모든것을함께의논한다심지어정부의지원을받아체육관을짓는데체육관의정문을동서남북어디에어떤모양으로낼것인지를선생님들이일주일이주일동안기술을모이는거예요이야기를하는거예요전부집어보면낭비스러운이야기인데그들이처음학교를시작할때내세웠던모토가그러니까교장선생부터행정직원까지어떤사안에대해서는조리사와학교석굴부서기사까지참여시켜서모든내용을똑같이의논한다그러니까이게매일회의가있는겁니다매일매일회의가있고어떤경우는싸움이막토론하고싸움을하고결정하면다같이따른다그렇게해서4년동안을선생님이생각할때는참아름답게갖고왔다고생각했대요근데올해1년올해들어와서한학기만에부서졌다는겁니다교장선생님이바뀌고교감선생님이바뀌고함께했던6명의담임을맡았던선생님중에서3분이휴직이더라고젊은선생님들3명들어오니까2월일주일동안틈틈이그동안우리가4년동안해왔던것을브리핑을해드리고오리엔테이션하고진행했는데새로오신선생님들이이학교의4년동안에대해서스스로맞지않거나동의하지않거나함께참여하지않을때이게한학기만에부서지더라고여러분이게4년동안갖고온것이요한학기만에부서질수있는거죠한학기가뭐예요하루만에도부서질걸요이게성경이가르치는인간론타락한죄성의힘이그렇습니다20년동안축적했던경건이한번의죄로무너집니다쉽습니다그래서오토매틱하게자동적으로우리속의죄는쑥올라옵니다다윗이그렇게성실하게10년가까이사울에게쫓겨다니는왕이됐지만바사베사건하나로무너집니다여러분이게뭘까요이스라엘이가나안땅에들어가서 광야를지난40년7년이상전쟁을했고그리고땅을분배했지만그렇게분배받은땅에서함께살아가는동안세속하게지내는것은순식간에진행된다는겁니다스스로자만할수없는스스로자신할수없는경건의힘그러니까오늘27절과28절앞부분까지베델이라는곳에언약궤가있고비느하스가제사장으로사야겠다는이짧은정보는이스라엘이이스라엘만그렇겠어요우리모든인간이하나님을믿는다믿는다하지만자랑할게뭐있을까참으로우리가은혜가아니고는버텨낼수있을까순식간에무너지는경건의허망한그들의수준과능력을쉽게보여주는장면입니다이내용에베델에왜언약궤가있었을까이거는질문이굉장히중요한질문입니다사사기의결론부에속하는17 18장첫이야기를가만히보면여러분17 18장떠오르십니까미가라고하는사람의가정이야기그리고한청년레위인이집의가정제사장이되는이야기단지파가하나님께로부터지정받았던땅을포기하고날로먹기위해쉬운땅을골라전쟁하러가는이야기이게17 18장이야기입니다그러니까결국17 18장도사사기전체의결론중에하나인데요하나님의말씀이나하나님의법보다는내가편한대로이땅의물질과우리자녀의성공과내가잘먹고잘사는것이전부다인데천국에있으면좋고없어도그만뭐그런거아니야이정도의아주표피적이고피상적이고하나님의말씀이나하나님의어떤분인가에대한구원을너무쉽게평준하향화시켜가지고그렇게이땅의것으로천박하게만들어버렸던신앙의모습을17 18장에서고발해요그때18장31절에보면언약궤를포함한성소가실로에있었다라고설명을해줍니다실로에있었어야될이언약궤가오늘본문에왜베델에있었을까요그리고사사기가다지나가고난이후에사무엘상1장3절과21절사사기의끝무렵입니다사무엘이태어날때그리고사무엘이사사로지도자로등장할그때도성소는실로에있었어요계속실로가등장합니다그리고여호수아18장1절오늘본문에나오는비느하스의아버지엘르아살이제사장이었고여호수아가지도자였을그때도실로에성소가세워졌습니다계속여호수아18장이후부터사무엘상까지는계속실로라고하는단어가나오는데오늘본문만이상하게베델에언약궤가있었다는말때문에고민을한다는겁니다두가지해석이가능합니다하나는뭐냐여호수아18장1절실로에있던언약궤가미가시대에실로에있을그사이에잠시아주짧은시간동안어떤이유인지모르지만실로에있던언약궤를베델에옮겼다가다시실로로되돌아갔겠다그래서오늘이본문사건은짧게베델로옮겼던그상황에서발생한일이겠다라고하는것이하나의추정입니다두번째는대부분의많은목사님들이추정하고있는이유중에하나예요이게뭐냐원래실로에있었는데언약궤가이언약궤를지금이일때문에잠시이동해왔다어차피언약궤는이동수단이니까왜이동해왔는가라는이질문앞에그들이처음부터칼을빼들었고기브아를심판해야되겠다베냐민을쳐야되겠다라는결정을하고왔을때이결정을하나님도들어주겠지하나님도분명히확인했을거야라고하는자기들의결정에하나님이따라와서임금도상을그냥사인해줄것이다확신하면서하나님이이렇게따라와줄것이고동의해줄것이를기억하면서그들의결론을정당화하기위해언약궤와제사장을갖고와서기브아한 5km 밖에떨어져있지않는이베델에다가임시거처로지금마련했겠다이얘가사무엘상4장입니다블레셋이라고하는이방사람들이계속이스라엘을괴롭히니까이스라엘이블레셋과싸움하러나가면서하나님우리와함께해서도와주십시오할때언약궤를들고나가자제사장이언약궤를들고나가서싸우면하나님이분명히도와주겠지그러니까언약궤를부적처럼이걸들고나가면이기겠지라고하는마음으로그들의삶이나생각이나모습은경건하자거룩하지않으면서이거만들고나가면하나님도와주겠지마치드라큘라가나타나면십자가갖다대면드라큘라가으악하고도망가겠지이가설의이야기입니다그러니까그런사람들이많습니다내가배가아플때성경을배에갖다얹어라아내가두통이왔는데성경을배고자면두통이쓰실거야그러니까불안합니다오늘이제중간고사들어가는데오늘아침에큐티야성경한다읽고와야지생편안하다가이런식으로하면하나님나를도와주겠지라고하는껍데기부적화시키는부적이뭔지알죠부적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실루에이스스를 언약궤를 우리가 내렸던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함께 도장 찍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이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당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목적으로 옮겨왔겠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후자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오늘 본문 현재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베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26절에 보니까 금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28절 뒤에 보십시오. 오늘 28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비록 지금 죄악을 범했고 그들이 칼을 들고 나서 나타났을지라도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는 거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베냐민을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처음부터 나왔어야 될 자세 아니에요. 그들이 두 번 전쟁에 치고 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도 그리고 지금 26절과 28절 사이의 과정도 정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제 정신을 차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 스스로 처음부터 내렸던 칼의 심판의 결정을 완전히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대열도 아직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만두라 그러면 이제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두 번의 싸움 결과 아니에요. 4만 명이나 죽는 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배워가고 적용할 때 참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4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8년 뒤에 대답하십니다. 다시 나가 싸우라.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일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때 반드시 내가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두 번 응답하실 때는 도와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나가 싸우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을 비로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갖추기까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나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적합하고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 삼아서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보면 거룩함이다라는 것도 배우죠. 이렇게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쌓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타락한 본성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길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생활습관이나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오는 수많은 대중들과 시대의 정신과 문화 앞에 치열한 싸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맙니다. 고통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한 목사님의 자녀가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고통의 원인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통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의 원인,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왜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원칙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애매하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이나 희생이 반드시 하나의 징검다리 돌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때는 압니다. 어떤 고통을 지나가면서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정말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를 스스로 돌아볼 때 그래서 성도에게발생하는어떤종류의고통이나고난이든이것은영적인유익을위한재료이고거룩함을이루기위한과정에불과할것입니다히브리서12장7절은앞서설교시작할때인용했던그문단안에들어있는내용인데요여러분이겪는고난을아버지의훈계로알고견디십시오여러분이고난은원인을알수있는고난도포함되지만원인을모르는고난도포함됩니다그러니까하나님이어떤분인지를알고영생과영원한영광과우리에게천국의소망이있다면하나님의훈계로알고견디는것그다음하나님께서는자기아버지가자기아들에게벌주듯이우리를대하신다라고하는사실을기억하면서우리가하나님을신뢰하는아버지되심을기억하면서고통과고난을묵묵히맞설수있고참아낼수있는힘이걸믿음또는거룩함이라고말해요원인을알수없는고통고린도서4장11절에서바울이말합니다예수님의생명이죽을우리의몸에나타나도록하기위해우리는살아있지만이땅에서발을딛고호흡하며살아갔지만예수님을위해항상우리의몸을죽음에내맡기고있습니다여러분죽음에내맡기고있다는것은상당히비유적입니다죽을만큼고통스러운애매하거나억울한일들이늘우리에게항상있다우리의몸뚱아리와삶을그죽음에내맡기면서나는걸어가고있습니다이유는뭐냐그리스도가나한테나타나고주님께서우리에게세우신이식분과사역을감당하기위해이런일은비일비재하다하고묵묵히맞서나가는거예요자이제하나님의승리에대한약속을28절끝에서들었습니다내일나가면베냐민을반드시물리치도록해줄것이다하나님께서약속하셨습니다이말씀을듣는이스라엘은29절30절에서3일날그러니까지금벌써전쟁을한지가이틀하루에한번씩전쟁을하고바로3일째니까곧바로대열을갖추어서지체하지않아요이제기브아와싸우기에곧바로싸움에임하면서그들이지체하지않는모습을이스라엘은보여줍니다하나님의말씀을듣고나서도머뭇거리지않아요야이게아무리하나님의말씀이지만약속이지만두번에걸쳐서4만명죽었는데또멈춤거리면안돼야이게또죽으면어떡해이런걱정이치고올라올수있는데이들이머뭇거리지않고간다라는것도여러분잘보셔야됩니다그래서신앙의거룩함을이루어가는우리신앙의경건의힘중에는단순함이있습니다하늘말씀을들었을때그것을그대로순종해내려고하는단순함그러면서도무턱대고그동안우리는40만명이나되니까4만명죽었으니까36만명이나남았으니까야우리군사력만군인들의숫자만의지하기보다오늘30절에보니까새로운전략을구상을해요어떻게하느냐34절에보면1만명남은36만명중에서1만명을특별히뽑아가지고야우리가전쟁을하고치려고하는기부와인근의한쪽에몰래숨겨둡니다이것을군사학적인용어로매복작전이라고편하지않게1만명을뽑아가지고기부와성그입구에다가한쪽에숨겨놓고작전을실행합니다여러분이것보세요예전에는1차2차때는전면전으로그냥욱나갔다훅죽는데이제는하나님의약속을들었음에도불구하고굉장히신중하고지혜롭게차근차근진행하죠이매복작전은여호수아서8장에여호수아를통해활용됐던작전중에하나예요아이색이라는전투를치러올라갔다가그들이한번싸움에서지고하나님께똑같이오늘본문처럼여호수아와지도자들과백성들이울고금식하고하나님왜이런일을벌어졌습니까할때하나님이너희들속에있는죄가있다해결하라그죄를해결하고난이후에하나님께서여호수아와이스라엘에게가르쳐주신작전중에하나가매복작전이었어요그래서여호수아8장은아이성을두번째숨겨둔일부의군인을숨겨두고매복작전을통해아이성을정복한다는이야기예요그러니까오늘이런30절의내용은이스라엘사람들이하나님께기도하고음성을들었음에도굉장히신중하고지혜롭다라고함과동시에어쩌면이런전략도그들이하나님께서안내를받고진행했을가능성도충분히크다라고볼수있는장면입니다그러자31절부터34절앞선두번의싸움에서이스라엘을규모가너무적지만그래도크게이겼던이승리의고부되었을승리때문에기뻐들뜨고있을이베냐민도자연스럽게이스라엘사람들이또세번째싸우러오니까맞서싸우러나오는거죠그들이모여있던기브아성에서쑥빠져나왔습니다그러니까이스라엘은작전대로도망을치자일부러도망가자지나치고하고그렇게해서도망을치면서자기들을따라오는베냐민사람들이멀리까지따라나오도록안내를합니다근데오늘본문을봐서좀고개를갸우뚱하게만드는장면입니다31절중간이하를보면도망치는과정에서 이스라엘사람들30명이또죽어요여러분이거는굉장히특이한반응입니다하나님의말씀을듣고베냐민을이기게해주겠다라고약속을붙들고시작하고있는데이스라엘사람30명이또죽어요그러면여러분이스라엘백성들안에서는어떤마음이 들까요아이게요즘아이들말로설교중에미안합니다이개뻥아냐하나님이뻥친거아냐아니왜30명이또죽어에이작전취소끝집에가자더이상죽기전에이렇게해서그들이스스로이싸움자체를포기하고하나님못믿겠어하고떠나갈법하잖아요30명이죽기시작하니까그런데이스라엘은계속작전을실행했다뭐지요하나님약속에대한그말씀은30명의희생이또발생했을지라도포기하지않고계속싸우고있다는거예요이런게믿음이고야이들이변화가일어났구나라고하는과정입니다하나님께서분명이기게해주실것이다라고하는그약속의말씀을오늘의지했기때문에30명의희생이발생했을지라도그들은포기하지않고계속진행하고있는이장면을보세요반대로베냐민에게는어떤마음이들었을까요두번에걸쳐서4만명을죽이고세번째날에도30명이죽으니까이야이번에도우리가승리한다쟤네들뭐야저죽으러왔는가봐오늘도승리한다진교뭐이렇게갔을까그렇게말하면서이건뭡니까두번이겼으니까30명이죽는걸보고우리는오늘도이긴다자만심의표출입니다하나님의뜻이나하나님의말씀은전혀없고그들의경험을중심으로판단합니다그러기에베냐민의군대가자연스럽게이스라엘을추격해서쑥따라나옵니다자이제멀리따라나가니까숨어있던1만명의이스라엘군인들이기브아로쑥무혈입성해서들어가기브아사람들을칼로치기시작하고이런일이벌어지는데도불구하고베냐민사람들은뒤를돌아보고어떤일이벌어지는지를전혀알아차리지못해요아마도어쩌면이사람들도하나님의사람들이니까하나님이우리를이기게한다라고하나님의이름을거들먹거렸을가능성까지도있습니다1, 2차싸움의결과4만명의이스라엘사람들중에죽었다라는이결과가양극으로갈라집니다이스라엘사람들에게는자기를부정하고하나님앞에가난함과겸비함으로엎드리면서거룩함을훈련하는계기였다면베냐민사람들에게는봐라뭐우리가잘못한게없잖아하나님이분명히우리편든게분명하잖아그들이지었던죄와악한본성이더욱가열되고하나님께서철저히그들을심판할수밖에없을만한타락한모습을명백하게들춰내시는근거가되고말았다는거예요여러분복음은항상이중적입니다예수그리스도의이복음을은혜로믿는자들에게는영생이지만똑같은이그리스도의복음을믿지않은자들에게는영벌로가는이중적인결과가나타나요그래서우리에게어떤고난이오고어떤힘겨움이있을때아픔이있을때여러분믿음으로심해들었으나악에빠지지않도록잘해석하십시오그리고믿음으로거룩함의기재기를하면서여러분의믿음의반응을보이시기를바랍니다성도가형통할때그냥베냐민입장으로돌아와봅시다그럼우리에게어떤형통함이벌어졌습니다시험을쳤는데성적이쑥올라갑니다아니내가노력한것보다너무성적이좋아요그리고우리에게뭔가가정에지금좋은일이자꾸생깁니다형통할때어떤마음을잃어서는안될까요겸손해야되는거죠내가잘났다고봐라엄마가시킨다하니까성적올라가지이런식의발언은베냐민적입니다조심하셔야됩니다봐라엄마가그동안여보봐라내가이렇게그동안정보를얼마나많이뒤졌는지그러니까우리집에지금이렇게아파트사는거봐돈올라가지나만믿고따라오라니까기부하적입니다그래서요그래서돈을1억2억벌었다고했어요한쪽에서그거일때문에이대한민국사회에서고통하는이웃들은안보이십니까우리가잘났다고해서잘된다고해서다잘되는게아니라는거예요우리가형통하다싶을때더철저하게하나님앞에서우리의의와자만을꺾어내는겸비함과더겸손하게이게뭔가에대해서깊이고민하는과정으로잠잠해지는것이우리의반응이어야되겠죠자이렇게세번째싸움으로35절보니까베냐민사람2만5천명이그날죽었어요이게히브리어원어성경하고개역개정성경을보면35절2만5100명이죽었다고표현되어있어요근데시온성경은2만5000명100명을뺐습니다왜그러느냐면오늘이어지는36절부터46절이36절까지이11절이 지금까지 이 결론을 사실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2만 5천 명 죽었다고 100명을 빼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런 오차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쉬운 성경을 고민하다가 그냥 2만 5천 명으로 처음부터 설명했겠지요. 자, 여호와께서 분명히 2만 5천 명 내외의 사람이 죽었던 이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 35절은 여호와께서 친히 물리치셨다. 베냐민을 물리치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싸움의 과정이나 결과를 36절부터 46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만심에 들떴던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기브아 인근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만명의 군인들이 기브아로 쑥 들어가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고 불을 지릅니다. 그 타오르는 불길을 신호삼아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은 방향을 바꾸어 쫓아오는 베냐민과 맞붙게 되었겠지요. 그랬더니 베냐민 군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서야 당황해서 보니까 뒤에는 자기들의 성읍은 불타오르고, 야 이게 겁을 먹고,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철틀어졌다. 불행을 느끼면서 허둥지둥하다가 도망가다가 싸움의 현장에서 18,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광야의 림몬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입구에서 5,000명이 죽고, 기도미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2,000명이 죽고, 그래서 베냐민 사랑한 군인, 칼 쓰는 군인 2만 5,000명이 죽었다. 15, 16절에 가면 2만 6,700명 중에서 2만 5,000명이 죽었다. 살아남은 자가 1,700명 밖에 없다. 여러분, 2만 6,700명 중에서 2만 5,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다수지요. 그래서 베냐민은 전멸했다고 오늘 본문을 강조하면서까지 무방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끔찍한 결과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40절에 보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질렀는데 40절에 성 전체가 연기로 휩싸였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성 가운데가 연기가 치솟다 가운데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시은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성 전체가 크릴 하 이르, 이르가 도시란 뜻이고요. 하 그 성, 정관사입니다. 크릴 성 전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라고 하는 이 크릴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기 6장이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제사드리는 제물에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위를 남기지 않냐고 전체로 하나의 부위도 남김없이 전체를 불태워 드렸다 할 때 똑같은 크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굉장히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용례가 신명기 13장에 보면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이단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데 성읍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성 전체가 마을 전체가 잘못된 사람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성 전체가 만약에 홀라당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미혹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3장 15, 16절에 성 전체를 향해서 불태우라라고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 전체가 불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이단스러운 집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5,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번역했는데 이 죽였다 말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삭을 죽었다 뜻이에요. 그러면 2만 5천명 베냐민의 이 5천명을 죽이는데 이게 45절에 나타나는 이 단어 중에서 이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죽임이라는 단어는 이삭을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죽을까요? 농부들이 쭉 지나가고 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나 그냥 시간상 그냥 지나가고 나면 꼼꼼하게 뒤잡아서 먹을 거 있는 알토란을 곡식의 열매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주워내는 것을 이삭 죽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기브아 이 베냐민을 심판하시느냐 이삭 죽듯이 철저하게. 그리고 이 단어가 기브아 사람들이 19장 25절에 보면 레위인의 처벌 밤새 괴롭혔다라는 단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한 여인을 그렇게 처절하게 대충이 아니라 꼼꼼하게 모든 인격을 유린하고 모든 신체를 그냥 막 뜯어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성적으로 유린했다. 이삭 죽듯이.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냐민을 심판하셨느냐. 기브아 사람들의 극악한 행위 그대로 되갚았다. 빈틈없이 이삭을 죽듯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말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부와 사람들이 범했던 죄악의 행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와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죄를 그냥 묵인하거나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이 거룩함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철저해야 됩니다. 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이후 마지막 47절은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의 림몬 바위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가서 넉 달을 보내었다는 설명입니다. 베냐민 군인 26,7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었고 600명이 도망갔다. 그러면 빠지는 숫자가 한 1,100명 가량이에요. 이 1,100명의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가 질문할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1,100명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1차 2차 싸움에서 이스라엘 쪽 4만 명이 죽어갈 때 어쩌면 이 1,100명 베냐민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베냐민 사람 1, 2차 싸움에서 1,100명이 죽은 것을 뺏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해석은 이 3차 싸움 중에 1,100명이 전세를 보고 허둥지둥 해가지고 멀리까지 베냐민 성읍 밖에 다른 지파까지 멀리 조용히 달아나 은밀하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신분을 속일 때 다른 지파까지 도망가서 살았겠다. 어쨌든 1,100명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2만 5천명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오늘 본문은 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구절 48절 마지막 구절이죠. 48절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땅을 다니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베냐민 땅을 다니면서 각 성마다 베냐민 지파의 각 동네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죽이고 불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역시 이런 광경은 여호수아 16장이나 사사기 18장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등의 구약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꼼꼼하게 진멸할 때 칼로 죽이고 성을 불태우는 장면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땅을 다니면서 베냐민의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기브아 마을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죄악을 묵인하고 오히려 감쌌던 베냐민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화되었고 세속화되었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48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긍정과 함께 싸움이 주요 싸움이 끝났는데 베냐민 성읍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태운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가열된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분명히 두 번의 싸움에서 정신 차렸지만 그들이 어느 부분은 절제가 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간다고 말하는 것은 21장으로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이제 21장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그들이 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조금은 안타깝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열정, 절제되지 않는 참으로 긍휼과 용서가 발휘되지 않는 의로움,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대개 우리의 행동의 극단을 보면 그 의로움에 지나쳐서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열정을 갖고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이 부서집니다.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늘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48절도 이스라엘의 절제나 긍휼과 용서가 없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슬쩍 비춰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잠시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냥 묵인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게 거룩함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동시에 그럼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간에 우리의연약함이나죄를극복하고거룩함에이르는훈련의과정으로기억할때하나님앞에서그고통은의미가있고아름답게또다른향기와열매로나타날거예요제가앞서소개했던그후배아후배가아니죠동생목사나이가같은동급이니까동년이었으니까그래서그아이의교통사고이후에보험회사나여기저기서보상받은돈을냈어요그금액을가지고하나님앞에어떻게목회의2라운드여정을걸어가냐면사역하고있던교회의부목사직을그만두고그돈을이제씨앗돈으로해서경기도한쪽에조그만한전원주택을좀넓은집을사고수주해서요양원을시작한거예요오갈때는어른들을모셔서함께그곳에서요양원사역을하고주일예배를시작하면서어린자녀를잃었는데이땅을살아가는마지막노년의삶을살아가는그것도기준이매우까다롭습니다그래서경제력이거의없는분들중심으로그렇게선한요양원사역을시작하면서목회의1라운드를진행합니다전세계에퍼져있는저희신대원동기80명중에서졸업동기가한70여명되는데요그중에서한60명정도가이게단톡방을운영하면서계속교제하고아침마다말씀을서로나눕니다그게이런실시간으로올라오는자료안에얼마나많이목사님들이전국에서기도하고응원했겠어요그러니까그아이의죽음이굉장히우리가볼때는안타깝고헛되보이고고통스러우나하나님앞에서믿음으로거룩하게소화하고해석을해서묵묵하게그아이의삶이헛되지않게이어가는이신앙을가진부모의모습에서우리는하나님의억울하다하나님이없다라고말할수없는아름다운향기와복음의열매를우리는계속보는거죠이게신앙으로반응할때우리의고통너머에그리스도의향기와복음의꽃이피고하나님나라는그렇게진전한다십자가가보여주는것이고그다음교회가그렇게가야되는것이고우리성도는그렇게가야되는거죠결론적으로예수그리스도를믿어구원을받은우리성도의생애는오늘보면전체를전하는한줄입니다타락한본성과함께싸우고하나님을닮아가는거룩함의여정이어야한다이런거룩함을우리인생의목표와그다음축적되어져가는이여정속에서성령은친히우리의걸음을인도하실것이다심지어우리가고난가운데있게처절하게지금낭만가운데있거나무미건조함가운데있을지라도로마서8장26절성령은우리의약함을도와주실뿐만아니라우리가어떻게기도해야될것인지도모를만한그런어떤상황에서도친히우리를위해중보기도를하시는성령하나님의인도하심을신뢰하십시오그래서우리는이땅에서의행복이땅에서의형통함이땅에서우리가족이뭔가잘되는것그것만을최고의 목표로세우기보다거룩함을분리하지않고우리가정의행복이나기쁨을우리는추구해야될것이에요어쩌면더적극적으로거룩함을위해우리는때로찾아오는희생아픔고통을직면할때차라리그것을애써선택할수있는것이믿음이고거룩함의결정일거예요왜냐하면베드로전서1장13절그리고2장1절에서베드로가가르치는것처럼우리가거룩함이라고하는주제때문에희생하고거룩함이라는것때문에포기할때그것은우리에게영원한영광과하나님나라를소망하는믿음이있기때문에거룩한낙은이기때문에우리의이인생길을승리하는비법이기때문에차라리포기하고차라리희생하고차라리바보되고차라리손해길을선택할때그게거룩한낙은이로서의승리의비법이기때문에그래우리의앞에눈앞에있는이득이나기쁨을위해서가아니라거룩함을인생의목적으로삼고하나님앞에삶의방향과방식을결정할수있는용기가이가을에우리에게있었으면좋겠어요우리화면에있던베드로전서1장13절2장1절다같이읽고말씀을마치도록합니다같이읽습니다그러므로여러분은마음을가다듬고자신을잘지키십시오예수그리스도께서다시오실그날에여러분이받게될은혜의선물에모든소망을두시기바랍니다그러므로여러분은모든악과거짓을버리십시오위선자가되지말고시기하며험담하는자가되지마십시오여러분의삶가운데서이모든것을없애십시오아멘